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일축했지만 부동산 PF 부실이 총선 이후 터진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 역시 가라앉질 않고 있는데요. 실체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부풀려진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건설 경기가 침체된 데다가 건설공사 비용도 급격히 오르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원, 그리고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예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 PF 위기로 지금 이제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짚어보고 얘기 들어가 볼까요?
네, 부동산 이 PF 관련해서 계속해서 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도 벌써 1조 원가량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 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6천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해 9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조 4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보시면은 보험과 상호금융에서는 좀 줄었는데 은행과 증권에서 이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보다는 1조 원 이상 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정보현 수석연구원께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겠어요? 과거 대출 잔액하고 또 연체율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네. 종전에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그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13.6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벌써 한 12년, 13년도 좀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 분위기를 잠시 반출해 보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양산이 될 정도로
네.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으면 주변에서 곧 할인할 텐데 용기가 참 많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예요.
네.
이제 그만큼 미분양이 좀 극심했던 상황이었죠. 전국적으로는 미분양이 16만에서 17만 호 정도 수치를 좀 나타냈었고요. 현재와 비교를 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7%니까
네.
이 수준만 놓고 보면 크게 위기라고 와닿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미분양이 16, 17만 호였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현재 미분양은 이제 6만 5천 호 정도 되니까 그 볼륨만 따지면은 크게 문제라고 와닿는 점은 아니지만
네.
뭐 과거 대비해서 좀 낮고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연체율이 좀 늘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이 지난 위기 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연체율 고점일 때는 금리가 인하 기조에 좀 있었고 금융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경기 부양책들도 나오고 금리를 낮추면서 좀 그런 상황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연체율은 그 저금리 유동성을 바탕으로 크게 한번 상승했던 분위기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단기간에 인상이 되면서 나타난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 수치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좀 힘든 상황으로 좀 사료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수치나 그 레벨보다는 현재 증가하는 그 추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추이가 이제부터 어떻게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정부가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 2012년, 13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2024년 그렇습니다. 현재를. 근데 네. 2012년에 연체율이 얼마였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서.
13.62%.
13.62%. 이게 지금 부동산 PF의 연체율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럼 지금 연체율은 얼마라고요?
2.7%입니다.
그럼 그때하고 상당히 지금 네네. 다르네요.
예.
숫자로 볼 때는.
네.
대출 잔액은 얼마라 그러셨죠? 아까 1조 원이 넘게 증가를
네,
해서.
지금 135조 원, 136조 원.
135조
이렇게.
원, 2024년 현재.
네.
2012년에는요?
아, 그때는 지금 뭐 화폐 시간 가치도 다르긴 한데.
그렇죠. 네.
예, 그 퍼센테이지만 좀 조사가 되고 잔액은 아직 조사가 좀 안 됐습니다.
무슨 퍼센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율의 증감만 조사가 좀 되어 있고
아, 네.
2012년 당시에 대출 잔액이 아직 조사가 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 이제 수치를 좀 살펴봤고요. 일단 글쎄요. 저도 이제 막연하게 굉장히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네. 비교하면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지만 여전히 지금 아까 증가 추세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정부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뭐 실체가 없 다는 입장인가요, 김혜림 변호사님?
일단 네. 일축을 했죠. 그래서 4월 위기설은 전혀 이제 그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면 이게 그 완전히 4월 위기설 관련해서 이제 우려를 종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 자체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 위기 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올해 1월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그 부도난 건설업체를 보면은 총 9곳이거든요. 네.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볼 수 네. 있고 이거는 이제 지난 2019년도에 15곳 부도난 건설 업체가 있었는데 이 수치랑 비교했을 때 그 이후에 최다 건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택 사업자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 4.0포인트 증가하기는 했는데 68 정도여서 이 수치로 봤을 때 아직 하강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100이 기준인가요?
그러면요? 네, 100이 기준인데요. 그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0에서 85면은 하강 국면으로 보고 있고 네. 85에서 115면은 이제 보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수치가 낮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자재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하락했고 자금 조달 지수는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유가 불안 그리고 공급망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좀 더디고 그리고 PF 대출 중심으로 좀 금융시장이 불안한 면들이 아직 지속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미분양 주택 같은 것들도 또 증가하는 형태인데 정부에서 1월 10일 대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내놓아서 뭔가 그 경기를 좀 그 진작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긴 했는데 현재로서 이제 건설 경기가 눈에 띄게 그 뭐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PF 조달 자체도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수익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는 것들도 사실 그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4월 위기설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론적으로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없다, 괜찮다, 4월 위기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하는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일단 2년 전부터 네. 처음에 이제 PF 시장에 좀 부실 우려가 나왔을 때부터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연체율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이제 시스템적인 위기까지 번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부실한 사업장과 좀 우량한 사업장을 분간을 통해서 그 우량한 사업장을 좀 장기적으로 차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좀 문제가 있는 곳은 계속 우리가 연장만 해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정리를 해서 좀 건강한 체질로 바꿔놓겠다라고 얘긴 했는데
네.
다만 그 시점이 선거 이벤트가 있는 상황 그 전에 좀 하기는 좀 어느 정부라도 좀 부담이 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시장과 공감은 좀 해놓은 상태에서 좀 미리미리 좀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좀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선거도 끝났어요. 정부가 지금 이제 선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끝났지만 지금 4월 위기설이 지금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위기설은 계속 쭉 있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4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4월 위기설도 있고 또 지금 다음
다시
달
5월 위기설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5월 위기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르는 뭐 대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좀 그 정책에 좀 민감한 재화이기도 하고 좀 자산 시장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선거라는 게 큰 이벤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월
네, 네.
위기설의 어떤 실체는. 그래서 작년 4월에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6개월마다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9월 올해 또 4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것이기도 좀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를 2년 전부터 쭉 해왔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PF 대출 보증을 좀 확대를 쭉 해왔었고 그리고 네. 건설사로부터는 그 대손상각비를 좀 반영을 해서 좀 재무제표에 좀 반영해라 이런 게 있었고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도 증권사들을 통해서 그 충당금을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100% 좀 쌓아놔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총선이 지났으니까 옥석 가리기가 사업장별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떤 큰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좀 과정을 거쳐가면서 고통 수반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 1분기에 건설사 신용도가 뭐 줄줄이 내려갔다고 하던데 자, 건설사 신용도가 내려가면 어떤 점이 우려된다고 보세요? 김혜림 변호사님.
네. 일단 그 건설사 신용도가 하락된 그 주요 건설사 위주로 보면은 GS건설,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대보건설 이렇게 총 네 곳으로 집계가 네, 되는데 네.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예, 악재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신용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용 등급이 기존의 A+에서 A로 이제 강등이 됐고
네.
그리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 중심으로 좀 미분양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 예. 따른 손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A에서 A-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한신공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건설사들이 그런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는 예, 결과가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 공사 원가 같은 것들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자금 조달할 때 그 여력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비용 부담으로 좀 그 작용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용도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시스템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연 네. 연구원님.
우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도 있겠지만 일단 조달 차원에서는 그 회사채죠. 회사채.
네. 예.
그래서 신용도가 사실 개인도 그 신용카드 쓸 때 신용도가 되게 좀 크게 작용을
중요하죠.
하잖아요.
네,
그 대출 범 그
네.
한도라든지 아니면 그 이자에 대한 금리도 작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건설사도 신용도가 우수하면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신용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모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일반적인 어떤 공개 모집은 어려울 거고 일단 사모채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크레딧 시장에서 상위 등급에 있는 이제 건설사하고 하위 등급에 있는 이 신용 스프레드가 점점 좀 양극화 차별화가 되면서
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자금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정부가 대여를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쪽 시장을 통한 조달 방법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토지를 그 공공에서 그러니까 LH에서 그런 이제 건설사들의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 근데 가장 싸게 부르는 땅부터 역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여기 이제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놨다라고 하니까 뭐 자금 마련이 시급한 순서대로 아마 네. 이렇게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경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싸게 불렀을 때 낙찰을 받는 건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이 좀 바뀌다 보니까
네.
사는 매수 사이드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LH가 자금 사정이 좀 급한 곳부터 좀 네. 낮게 부르는 것부터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비싸게 부르는 것부터 사는 게 원래 경매인데
네.
그 반대로 낮게 부르는 것부터 이렇게 역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해주겠다. 그러면
네.
뭐 좀 이렇게 신용도가 많이 강등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일단 LH에다가 자산 매각을 통해서 그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거기서 분양하고 질지 못하니까 내 거 갖고 있는 걸 팔겠다. 팔게끔 해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예. 네. 지금 건설업계 현장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 뭐 크레인이 멈춘 곳도 있다 이렇게 표현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네. 건지 그 건설 현장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없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허가가 사실 부동산과 건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에 옮기는 그 착공률을 일단 보는데 예전보다 착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착공에 임해봤자 그 수지가 남는 그런 분석이 예전과 계산이 많이 달라진 거죠. 건설사들의 셈법이.
네네.
현재는 착공률이 50%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받아놓고 착공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네. 원래는 인허가 받는 게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받아놓고도 이제 안 한다라는 얘기고 비슷한 어떤 이제 맥락에서 그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미리 보증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사 대금을 원활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 마치 이제 보험 청구를 하다시피 해서 받게 되는 경우인데
네.
이렇게 청구하는 그 청구액과 건수가
늘어나고 계속 있어요?
지금 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1, 2월 달 같은 경우가 작년에 동기 대비했을 때 30%대 증가율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 있을 때였는데 지금 다시 그 모양새로 가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문 건설 공제 조합에 그 조합원사가 가입해뒀다가
네.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네.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예, 예.
예, 쓰는 건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 예, 그렇죠. 예,
어느 정도로 늘어났다고요?
그게 지난 1, 2월 달이 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네.
30%대의 증가율을 보여지고 있고
액수로는 어느 정도 돼요?
예, 청구액이 2021년도에 1,50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2022년이 한 1,912억 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네.
매년 20% 가까이 이렇게 청구액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전문 건설 공제 조합도 사정이 머릿속이 복잡하겠어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리스크 관련 회의를 계속해서 좀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몇 개의 건설사가 여기 가입돼 있습니까?
이 건설사에는 6만 개가 넘는 건설사가 종합건설사가 현재 가입을 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공순위 100위권 안팎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권리 이제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부는 이제 뭐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고 하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고 결국 PF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 이런 걸 좀 많이 진행해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 간의 어떤 문제 같은 걸 좀 현장 케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실제로 두 네. 군데 다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관련한 분쟁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아마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업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사례도 꽤 많다라고 네,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르면 올려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거나 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어쨌든 원자재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비용들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그냥 공사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담들이 그 시행을 하는 쪽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 이제 공사 도급 계약과 다른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이제 공사비 증액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그 실제로 시행자 입장에선 적정한 공사비인지 자체를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좀 조정을 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그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고 난 후에 뭐 그 오류가 있다거나 공사비 산정에 또는 이제 그 부당하게 공사비를 올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던가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이런 소송들도 꽤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사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못 짓겠다고 일단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줄 돈은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게 이제 수분양자들한테 더 이제 그 분양대금을 올려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쟁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커지거나 이러면 이게 그 정보연 그 네. 수석 연구원님 그 이게 금융권으로까지 어떤 이 위험이 번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번지는지 궁금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공사가 시공사에게 이제 미청구 공사나 이제 미수금이라는 유동성 문제로 좀 이어지니까 네. 이게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로 갈 수 있는 안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책임 준공을 하고 나서 네. 이런 이제 분양 대금을 가지고 그 금융사에다가 그 본 PF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이걸 본 PF를 갚지 못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는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네.
금융권 리스크 전반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은 이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건설사들의 위기에서 금융권까지 퍼지게 된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인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커질수록 그런 위험도가 커지겠네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총체적인 위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분양이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준공까지 받아놓으면 이때는 뭔가 이제 청산이 돼야 되는데
네.
분양 대금이 다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네.
본 PF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을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4,874가구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약 1만 1천 가구 정도가 되는 모습인데
네.
이게 계속 좀 좀 줄어들지 않고
네.
꾸준히 좀 유지가 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 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이 미분양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네.
조금은 안심을 했었는데 다시금 이게 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인 거고 그 내막을 좀 속성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 이게 시장에서 소진이 되면서 미분양이 좀 감소한 게 아니고
네.
공급하는 이제 시공사나 시행 입장에서 어차피 수요 감소가 예측이 되니까
분양 자체를 안 해서
계속 미루고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우리가 착공에 들어가는 본 PF 전 단계를 이제 브릿지론 단계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네.
계속 이거를 영원히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업장들이 곧 생겨날 거고 미분양 감소가 꼭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않는 지점이 바로 이 포인트인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그럼 부동산 PF 위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태형 건설 상황을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한
예.
2개월 전만 해도 막 들썩들썩하다 요즘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네. 지금 되고 있어요?
네, 태형 건설이 그 도급 순위가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한 16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지난 연말에 이제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에 신청을 해서 연초에 이제 그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네.
이제 자산부채 실사랑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렇게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 개선 계획에는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그리고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
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조달 방안이랑 회사 경영 계획과 이제 경영 관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이후에 5월 달부터는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이런 이행과 관련된 공동 관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순조로운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여러 그 사업장에 대해서 대주단하고 협의도 그래도 좀 잘 나오고 있고
뉴스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 이후에 어떤 이제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도 생각보다는 꽤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한 3, 4개월의 모습은 뭐 절차대로 이렇게 그래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입주 예정인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혜린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상당히 입주율 면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입주가 되면 잔금을 할 거고 거기에 네. 따라서 유동성 위기를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지금 태형 건설 PF 사업장이 한 그 60곳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59곳이라고 보이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PF 관련해서도 추가 자금 조달을 할 때 사실 좀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협의가 좀 잘 돼서 네. 자금 조달을 좀 충분히 받으면서도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좀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태형건설에서 용인에 이제 분양했던 곳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입주율이 한 30%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한 뭐 4일 만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점들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경남 양산 신도시에 또 분양을 했던 곳,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달 말에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80% 정도도 입주가 됐다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앞으로 유동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활력을 좀 불어 넣어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업 개선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래도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그래요. 4월 위기설을 잠재우는데도 좀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좀 우리가 이렇게 예의주셔야 될 지점들 많이 있지만요.
네.
일단 그 태형건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상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범 효과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22년 레고랜드부터 이렇게 리스크가 좀 불거져 왔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PF 만기 연장을 통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줬는데 사실 업황이 좀 회복이 되거나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가시화됐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태형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시장이 네. 꽤 괜찮을 거로 생각돼요. 네.
채권단 협의회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4월 부동산 위기설 실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원 그리고 김혜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자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그 PF 위기 정상화 대책은 어떤 거예요, 정보현 수석 연구원님?
네, 이번에 발표된 이제 회복 지원 방안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골자가 있는데요.
네.
그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주겠다. 그리고 대형 공사에 대한 지연을 최소화하겠다.
네.
그리고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나 유동성 지원 뭐 이런 이제 민간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겠다.
네.
이렇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예.
우선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9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 나가 있는 PF 총 대출 잔액 135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예, 예.
거기서 한 4분의 1 정도를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그렇군요.
이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적정 공사비는 한 15%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LH를 통해서 토지 매입을 좀 하는 것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예, 예. 이렇게 크게 보면 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2009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 그래서
네.
CR 리츠가 다시 한번 또 15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미분양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가 이번에 발표된 이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대책이 과연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을 정도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그널을 민간에 보내는 것, 시장에 보내는 것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좀 하고 있고
네,
어느
네.
정도 급한 한숨은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 이걸 살 수 있는 매수 사이드의 어떤 수요 진작도 필요하다면은 한번 카드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쪽에 좀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을 받을 만한 시장의 수요자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조특법상 혜택을 줘서 주택이 있는 사람도 이런 해당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게 됐을 경우에 네. 향후 발생될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뭐 5년 동안 뭐 이런 거
예,
있었죠.
예, 예,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좀 받아줄 수요도 좀 생기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성실한 어떤 이행이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 재구조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사님. 그 정상적인 사업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구분해서 네. 그 부동산 PF를 재구조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수료나 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형 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곡 사업장 관련해서 이제 3,700억 원 PF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수준이 8.8%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시세랑 비춰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금융권에서 뭐 과도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금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손해가 늘어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들은 사실 경공매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 규칙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경공매에 그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간을 좀 단축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뭐 연체 이자가 밀리면은 경공매에 넘어가도록 네네.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한 3개월 단위로 뭐 줄여서 이제 그 사업장이 뭐 그 현재로서는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정책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을 촉발했던 PF 위기 어떤 상황인지 실체를 좀 살펴봤고요. 이 P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부동산 시장 점검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제 오래된 데다가 이렇게 위기설까지 있다 보니까 건설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이전에는 네. 뭐 황금알을 나는 거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공사비 급등 문제가 네.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그 우리나라 수도권 도심 공급의 70-80% 정도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최근에 공사비 때문에 사업장이 멈춰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공사비를 한번 보시면 면은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687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0년도랑 비교했을 때 그 이전에 이제 평균을 보면은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 안 되던 공사비가 3년 만에 한 40% 이상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낸 통계니까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한된 데를 보면은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남서울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서울 금창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3.3제곱미터당 950만 원에 지금 공사비가
몇 년 전 같은 네. 그게 무슨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공사비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강변의 리모델링 단지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최고급으로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평당 공사비 제한했던 게 원래 한 600만 원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근데 최근 3년에 그렇게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남 전서울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제한이 됐었고 네. 이게 그 레미안 원벨리라고 서울 반포에 최근에 분양한 단지 있어요.
최근에 여기, 입주했죠.
네, 입주한 네. 단지 있어요.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당 공사비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583만 원에 이제 공사가 된다니까 네. 이거랑 비교했을 때 좀 그 굉장히 많이 오른 60%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공사비 제한된 거는 곳은 서울 송파구의 잠실 진주 아파트 있거든요.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공사비는 평당 660만 원 정도 제한이 네.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889만 원까지 시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네. 조율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곧 1000만 원 시대가 오겠네요.
실제로도 그 서울 말고 부산 지역에서는 1000만 원에 육박한 금액들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정보연 수석께 여쭤볼게요. 그 네.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갈등을 빚거나 공사가 중단된 대표적인 현장들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지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의 그 기준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아주 대표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했던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네, 이제는 네.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가 네, 네. 아주 저는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큰 사업장에 이제 대기업 이라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에 그런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그때 공사비 증액이 1억 8천만 원 이렇게 추가 분담금 얘기 나오면서 그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게 가구당 평균 그랬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초역세권 주상복합인데 방배 신일 해피트리가 중단이 됐었고 네. 올해는 또 은평구의 대조 1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장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새로 분양하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기존에 원래 약정했던 분양 금액보다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가 지금 갈등의 그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면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살고 계신 원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새 아파트를 지으면 조합원 분양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싼 분양가로 시세보다 이제 분양을 해주게 되는 건데.
조합원 분양가가 약간 낮은 거죠, 원래.
예, 네. 분양가 자체가 뭐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한 60, 70%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그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분당 그러니까 공사비나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속도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사업 진행에 동력을 잃을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하나의 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한 상계동 그 재개발 구역인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네, 예. 여기서도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 이제 공사비를 좀 많이 올려주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비용과 이제 그 정산을 하는 그런 네, 형태가 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용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되면 네. 이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조합원 총회를 또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부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멈춰버린 거죠.
네, 그런 곳들이 상당히 이제 꽤 많이
그리고 이제 추가로 분담하는 금액이 조금 부담이 덜 되는 아파트나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전체 가액의 일정 부분인 경우는 그나마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재개발 기존의 어떤 권리가액이 높지 않은 데에서 네. 이렇게 공사비만 많이 늘어나면 네. 그게 부담되는 게 훨씬 크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조합원 수가 적다거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억이 늘어난다라고 네, 하면은 네. 이제 조합원 수가 뭐 10명이면은 15억씩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못하죠.
뭐 1000명이라고 하면은 네.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니까 네, 네. 이런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소규모 사업지들은 지금 사업이 거의 뭐 안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서울시에서도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는 게 네. 소규모 사업지들은 이런 그 뭐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나마 네. 규모를 좀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담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그냥 네. 그 단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울시든 뭐 분당 신도시든 뭐 네. 어디든 지방이 어디든 네.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멸실을 네. 시켜서 다시 이제 지어야 되는 예. 그런 아니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기 네. 위해 새로 짓는 건데 네. 땅이 더 이상 없으니 거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미뤄지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빈 땅이 없으니까 기존의 땅을 이제 철거를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업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비용 그리고 네. 뭐 경제적인 비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도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분담금도 늘어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안 좋아질.
그러니까 도시가 슬럼화될 수도 있고 도심 네. 아파트에 어떤 그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예. 안 되거나 그러면
네.
오히려 또 기존의 것만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또 기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원도심이라고 하는 뭐 그런 기존 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 위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편의에 대한 부분도 좀 가만히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국에는 조합원, 그러니까 땅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이 있고
네.
여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일반 분양물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정된 땅에 많이 짓게 하려면은 용적률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인데
네.
용적률이 또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적정 수준의 어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네.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계산이 많이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여건 하에서 사업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용적률을 많이 주고 사회나 어떤 환원을 좀 적게 받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함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용적률이 한 100%대 이렇게
네.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네네.
기존 용적률만 채워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수익도
맞아요.
가능했는데 네. 더구나 건축비도 쌌는데
네.
지금 이제 건축비는 많이 올라갔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네.
추가 받는 용적률이 많지 않고
예.
일반 분양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사실 이제 저밀도 단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15층 이상 중층 단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태생적인 여건이 옛날과는 많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어쨌거나 이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혜린 변호사님?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합
네.
쪽에서는 보통 이제 동네 분들이 조합 임원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시공사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제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일방적으로
네.
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동안은 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금 컨설팅이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전문가를 찾으 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공사비 갈등 이슈 같은 것들로 뜨고 있는 게 신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네, 네.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공사가 일찍 들어와서 돈도 빌려줘야 되고 또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면 그 위험도 떠안아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서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신탁사 수수료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신탁 수수료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신탁사가 뭐 저리로 대출을 통해서 이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사비를 이제 기성고에 따라서 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 단가가 이제 평당 한 3, 40만 원 이상은 또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셨을 때 이제 그 어느 쪽이 더 그 비용적으로 좀 그 부담이 덜 되시는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벌어지면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네. 이제 그 뭐죠?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사업 예. 일기 신도시 같은 예. 그런 쪽의 움직임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뭐 정비 사업이 뭐 지체가 된다고 하면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당연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 정비법으로 좀 더 확대가 됐고
네.
이제 30만 평 이상의 택지, 그러니까 붙어 있거나 연접해 있는 곳들이
네.
동시간대에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이주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1번 타자가 과연 누구냐?
네.
그 선도지구 지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같은 분들이 과천이라든지 다른 택지를 보면서 처음에 첫 삽을 뜬 곳과 마지막에 네. 입주하는 그 같은 지역 내에 그 시기가 벌어지는 게
네.
10년, 15년씩 벌어지니까
그렇겠죠. 네.
같은 뭐 분당 일산 곳에서도 일단 속도를 일단 먼저 선점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선도지구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평가 기준 네 가지 항목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네.
어떤 이슈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일단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기로 한 쪽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요.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뭐 강북권 대개조,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뭐 이런 거요. 그런 게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재개발 그동안 이제 그 노후 주거 단지들인데 그 재개발이 필요한 곳들 중심으로 지금 그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강북 지역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강북권 어떤 그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면제를 해준다거나
아.
예, 또 그리고 이제 신통기획은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이요.
네, 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이나 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사업 속도를 좀 높여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사업성 관련해서는 뭐 용적률 같은 것들을 혁신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항상 이제 따라붙는 것이 공공기여의 증가니까
네, 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공공기여도 부분에서는 기존보다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요.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대책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뭐 자연 경관이 라던가 뭐 공항 근처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남산 경관지구 일대 뭐 이런 것들도 7층까지밖에 못 짓다 보니까
네.
사실상으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의 거의 고도 제한을 두 배 정도 이제 늘려주는 형태로 이제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용산의 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도 제한이 현재로 걸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1:1 재개발 수준이어서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가
네.
이제 그 두 배 가량 늘려주면은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서 이제 사업이 가능해지는 그런 곳들이
네.
좀 계속 늘어날 그러니까 수 있게
기존에는 종상향을 해주면 기부 체납하고 뭐 공공기여를 높여야지 된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다 여러 가지 장치를 뒀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만 배부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네.
이게 이제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안 되고 도시
네.
노후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네.
어느 정도 규제는 좀 완화시켜야 사업성이 나와야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고육지책으로
네.
시에서도 지금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이 상황에 맞게 잘 이제 해나가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네.
재개발 재건축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신 분들
네.
이전처럼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단계에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하고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아, 네. 뭐 이제 투자 관점과 이제 위험 그 수용 성향에 따라서 그 좀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초기 단계의 사업장에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투자는 좀 지양하시라고 많이 좀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네. 구체적인 어떤 밑그림이라도 좀 그려지고 조감도라도 좀 나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사업이 다시 백지화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을 때
네.
아예 극초기보다는 조금의 프리미엄이 좀 붙긴 했겠지만
좀 비싸진 것 같아도
네 그래도 네. 위험을 좀 덜어내는 데 썼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너무 사업이 길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긴 장기적인 안목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 물건 거래할 때 어떤 점 좀 주의하면 될까요?
거래할 때 정말 생각보다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네. 그냥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사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여서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라던가 네, 이제 네.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고려하실 때는 사업성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재개발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그 입주권 안 나오는 매물들을 거래하시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 검토를 좀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계약서에 특약을 좀 꼼꼼하게 쓰셔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뭐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특약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에 아무 내용도 안 적혀 있는 입주권 네. 관련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계약
많다.
전에 추진위 사무실이라든가 조합 사무실 가서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요?
네, 확인해 보시.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네. 이제 일단은 뭐 조합이나 구청이나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사례가 잘 없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신통기획 같은 것들이 네, 네. 예, 진행이 되면서 이게 초기 단계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모아타운만 보시더라도 이게 대상지 지정되려면 30%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80%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하시면은 안 가는 곳이 가는 곳보다 더 많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걸 사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아, 그것도 맞는 얘긴데 네. 한 구역에 이제 한 세대에게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의 입주권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준 시점이 있는데 사실 잘 따져보고 사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내가 이제 살려는 사람 매도인의 같은 구역 내에 다른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지분 쪼개기 리스크도 있다면서요? 그거 네.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그 이제 권리 산정 기준과 관련된 건데요. 그 시점 이후에 쪼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입주권이 나오지가 않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 전이라든지 그때 이제 뭐 그 나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서 들어갔는데
네.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권리 산정 기준이 파악이 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분은 아무리 장하도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법에 따르면은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조례.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근데 조합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작게 갖고 있다고 해서 청산된 조합을 한 번도
90제곱미터요? 9제곱미터가 아니고요?
네. 땅은 90제곱미터가 넘게 갖고 있어요.
네, 집일 경우에는 그거보다 네, 작아도 되고요? 네,
상관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김혜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